제가 기도하고요. 예, 우리 간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다알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새 창조 구원의 은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욱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늘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칼빈주의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더욱 아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칼빈주의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우리 뭐 성탄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성육신에 관한 성경 공부를 좀 다음 시간에는 한 시간만 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칼빈주의 오대교리 계속 배우겠고요. 먼저 여러분들 그 칼빈주의 오대교리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칼빈주의 오대교리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타락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오대교리 첫 번째는 이제 완전 타락, 우리 total depravity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죄 지은 후에 인간의 상태가 완전 타락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걸로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부터 우리 모든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배울 텐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한 구속,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시는 제한 구속, 그런데 모든 선택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limited atonement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적용,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하신 것을 성령님이 적용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는 것,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구원 받은 후에 우리 이제 구원 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칼빈주의 오대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요약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는 우리 첫자를 따면 TULIP, 그래서 튤립이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완전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완전 타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범위에 있어서 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그리고 전인격에, 영과 육의 모든 부분이 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된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영과 육의 모든 면, 모든 부분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로 타락하여 죄에 오염된 것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완전 타락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 타락의 상태, 그리고 완전 무능력의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이나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한 행위를 절대 할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악한 삶밖에는 살수 없다는 것을 완전 타락이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었죠?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과 완전 무능력의 상태라는 것을 부인하죠. 알미니언주의자들은 타락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한 행위, 선한 선택,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여전히 선한 생각들, 선한 소견들,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협력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소견이 선한 것으로 가는, 그 죄악의 이 세상의 현실로 가는 그 모습을 이 알미니안주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 텐데요. 오늘 볼 거는 이제 우리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의지가 남아있다고 믿어요.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조금 잘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유의지가 뭐고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제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좀 볼 텐데요. 자유의지를 그저 쉽게 있느냐 없느냐로 따질 게 아니고요. 자유의지의 내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건 뭘까요? 영어로 하면 free will이라고 그러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면 자유의지가 뭔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의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유롭게 해요. 제가 손을 들면 들고 내리면 내리고 다 자유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1항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자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 선과 악을 택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라는 거죠. 여기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무슨 뭐 그렇게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의 선택으로 선과 악을 택하고 또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할 수 있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라는 말은 어디에만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담과 이브가 그 선과 악을 분별하여 스스로 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타락함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의지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의지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상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내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자유의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내 상태로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 전에 자유의지가 어떠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락 전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면은요 무죄의 상태라고 불러요. Able to sin, able not to sin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타락 전에 아담과 이브는 무죄했을 때잖아요.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그 상태에서 악을 택하여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타락 전에 무죄의 상태의 자유의지였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able to see, able not to see, s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자유의지의 첫 번째 타락 전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뭘 택해요? 그죠? 이브부터,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이제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그죠? 그것이 다 아담과 이브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의 의지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두 번째로 볼까요? 타락 후에는 이제 우리가 죄의 상태, 또 state of sin이라고 불러요. 타락 후에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로 들어가 죄의 상태가 되고요. 죄의 상태일 때에는 뭐만 할수 있다고요? Only able to sin. 그죠? 죄만 짓는 거예요. 죄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완전 타락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3항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연인,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절대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죠? 회개도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이라고. 그죠?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죄인의 완전 타락한 상태. 이게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회개라는 마음도 없다. 여기서 회개나 선을 잘 이해해야 되죠. 뭐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 이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한 것을 슬퍼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빠진 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도.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여 행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이나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상태를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죄인들은 여전히 심판의 날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상태로 볼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는 the state of grace라 그래요. 은혜의 상태라고 부른다고요. 이 구원받은 상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able to sin은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똑같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냐 하면, able to please God by faith,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과 함께 섞여 있지만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 주시는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죠. 은혜로 그 삶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4항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여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옛사람의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나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죄인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예전에 보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라. 놀라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억지로 막 해가지고 기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죠. 그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지금 은혜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State of Grace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그러나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부족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를 천국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광의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상태, The State of Glory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Not able to sin. 절대 죄를 짓는 의지는 없어져요. 너무 막 가슴이 막 차지 않으세요? 막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의지로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 영광의 상태. 우리가 이럴 때의 모습이고요. Only able to please God.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완전히 살 거예요. 누구처럼 산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기 이제 그 5항에 보면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한 것만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완전하게 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고 구원의 은혜고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살다가 영광의 상태로 갈 자들입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고 완전케 될 거라는 거죠. 세상 주인들은 여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오늘 우리 귀신들처럼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를 상관하러 왔느냐. 하나님과 상관하기 싫어합니다. 간섭하지도 말고 하나님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완전 타락의 모습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미약하지만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왜 예배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주일과 이 예배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고 그 현실을 이 땅에서 교회로 증가하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시는 삶이라고요. 그 삶이 시작되어서 미약하지만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상태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은혜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Means of grace.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예배예요, 예배. 그 은혜의 방편의 또 다른 표현은 뭘까요?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의 또 다른 표현은 교제의 방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제가 없이는 그 삶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제에서 끝나면은요, 나 혼자 나 스스로 수련해서 뭐 잘 살아가는 걸 할 수 있어도 내 예배의 대상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교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고 오늘도 새 창조 역사로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혼돈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뀌고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졌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현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고 계세요. 성화의 역사를. 그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고요. 우리 어둠 안에. 이 안에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빛이 비춰야 되는 곳이 우리 인격의 영과 육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빛이 비춰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공허함이 주님과 주님 나라의 복된 현실로 채워져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혼돈 같은 삶이 말씀 안에서 질서가 잡혀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와 성령님에 의지하여 주님과 나누는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빛이 비춰지고 살아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빛에 비유하셨을까? 햇빛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는 생물이 없습니다. 햇빛을 받을 때 죽어있는 그 식물도 다시 살아서 예, 그 물을 주고 하면 또 생명을 얻고 파란 잎이 돋아나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주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며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나누는 교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길 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가슴이 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했던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헌금의 원리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그 헌금의 원리로 예수님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정말 참 빛의 삶이 어떠하셨는가를 거기 나오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헌금의 원리인데 예수님의 삶을 원리를 헌금으로 알려주시면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힘에 넘치도록, 또 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 8장 9장에 자원하여, 그 다음에 즐겨,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내어줬더라. 이게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예배였고 예수님의 헌금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은혜의 상태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도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뭐 누가 강요해요? 목사 눈치 봐요? 아니에요. 자원하여, 즐거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면서, 이게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 삶에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헌금이라는 거는 거기서 offering이라는 단어는 물론 고린도서 8장 9장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거둘 때 얘기였어요. 헌금을 거둬서 이제 그 지금 어디였죠? 그 기근에 빠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였나요? 거길 도울 때 이제 그런 헌금을 얘기할 때 하시지만 사실 offering이라는 단어는 헌금의 의미도 있지만 예배의 의미도 있다고요. 예배와 헌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 상태에서 이런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삶에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 삶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 이 교회가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그리고 또 이 교회의 모든 사역, 당회, 집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 목사,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빛이 없으면 어둠으로 가요.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고, 그죠? 우리의 가슴이 뛰고 힘써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즐겨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치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삶, 이것이 은혜의 상태에서 자라가는 모습, 그 삶을 천국에 가면 완전히 살겠죠. 예수님처럼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잠깐만 요거 한 5분만 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이제 우리 이런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완전 타락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었는가? 모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이란 말이 이게 참 너무 말이 안 돼. 영원 전이란 게 도대체 뭐야? 창세 이전부터, 그죠? 이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그 영원의 때부터 자신이 선택하실 백성들은 미리 다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더 나은 자들, 더잘 믿을 자들, 더잘 선택해서 예수님 믿을 자들을 미리 바라보고 택하셨다. 성경에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거기서 고를 만한 자가 있냐고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얘는 더 선하다 택해서 구원해줘야지. 이런 자들이 있냐고요. 완전 타락했는데 모든 죄인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인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부터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앞을 내다보고 더잘 믿고 더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을 택하시는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인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완전 타락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선택도 예정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에, 어떤 복음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 부당하다, 뭐 로마서 9장 이따 보겠지만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야곱은 택하셨고 에섭은 버렸다, 이 예정 교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unfair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제일 많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복음이 다 공격을 받아요. 예정도 복음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예정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근간에 깔려 있는 생각은 우리가 완전 타락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택하심이 은혜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더큰 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야,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 잘 지켜서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메시아가 오면은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복 받을 줄 알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누굴 항상 손가락질했죠? 창녀들, 세리들. 야, 저들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죄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사단의 백성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조건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요. 오직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사실 믿는 성도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라는 거죠.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셨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질 않아요. 말씀 한 구절에 나온 것도 있고, 뭐 로마서 9장 8장에도 나오고, 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요만큼, 로마서 9장에 요만큼 그렇게 자주 보여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이해할 만큼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왜이 예정과 선택에 관한 가르침과 교리를 주시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실까요? 당시에 이 로마 교회나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현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큰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로마 교회의 현실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때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저 어느 순간에 너희가 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고 관계 맺으시고 가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 자녀된 것에서 절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큰 감사를 줘요. 우리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면 내가 정말 엄마 아빠 자식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가 옛날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고 어렸을 때 요만큼 가졌을 때 사진 보여주고 뭐 돌 사진 보여주고 하면 야 내가 우리 엄마 맞구나. 사랑해서 혼내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별로 좋은 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가지셨대요.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알 수 있게 하신 모습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뭘 똑같이 연결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하실 때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걸 완전히 설명하는 건 아니죠. 부부관계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가진다고요. 그 가졌을 때부터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가졌을 때부터 내색끼고 이름 짓고 사랑한다 하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안 관계를 맺는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세 전부터 분명히 우리를 가지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가지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잉태하신 거죠. 그때부터 가지셨고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부터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그때부터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구원은 하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불평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이죠. 예,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 뭐 로마서 9장 이런 걸 통해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우리 나가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에서 저희들 자라가고 이 은혜와 사랑의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 나누며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셔서 더욱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